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진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너무나 정말 영광의 굉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나가 그분을 이렇게 찾는다든지 구한다든지 뭐 그분을 이렇게 뵐 생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부르시고 아니 그 앞에서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도,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 죄, 더러움을 다 씻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혀주셔서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야. 너는 이미 의로워졌어.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거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 허락해주신 그 은혜, 그 베푸심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상상한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벌어져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말씀에 귀 기울인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면 세계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정말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쓸모없고 스스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받아가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속상하고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남한테 내세울 게 있어야 응? 정말 이름이라도 아니면은 내가 뭔가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것까지라도 자랑 삼아서 그거를 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자기의 삶의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려고 그래요. 좋은 걸로 못 하니까 악한 걸로라도 하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상한 짓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 뭐냐면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세상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로 여긴 것은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의 속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고 자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잡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오물갔다. 만질수록 냄새나고 만질수록 뭐예요? 더러운 거죠. 오물이라는 거는 누가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갖다 빨리 버려야지. 제가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말 했다, 욕을 했다, 누군가 이랬다. 그러면 그거 벌써 받은 거죠. 들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이 토해내는 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빨리 그냥 갖다가 하수도에다가 갖다 버려라. 깨끗이 씻어버려라. 그거를 먹지 마라. 우리가 먹어야 될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는 결국 그 사람이 토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걸 많이 먹었대도 사람이 토해내는 거는 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기에게 그 젖을 먹일 때 이렇게 뭘까? 엄마가 이렇게 입으로 토해내서 주는 게 아니라 젖을 직접 물려가지고 그 몸을 통해서 그대로 아기에게 그 순수한 젖이 가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그 엄마라는 매개체가 있는 것 같아도 젖에서 직접 아기에게 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책이나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이나 뭐 무엇을 통해서 오더라도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매개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결국은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성령님하고의 연합, 성령님하고 친밀함이라 그랬어요. 성령님하고 친밀해야지, 성령님을 조차야지,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결국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살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협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세워주셔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말씀은 진리고, 성령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지식이 없고, 무슨 경험이 없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떠한 그 의지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건그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거 어느 걸 가져도 인간적인 어떤 힘과 지식과 경험을 가져도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할수 있는 것,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는 할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는 누구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도 알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죠. 예수님 하면 십자가죠. 근데 성령님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사탄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괴계라 그럴까? 사탄의 지식과 사탄의 꾀로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뭐를 미혹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못하게 해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내가 부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성령님도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 상관을 오라가라 안 합니다. 어르신을 찾아도 어르신 보고 오라가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발꿔서서 나를 위해서 오라가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아셔. 그러니까 주실 거야. 기도하자. 정말 신발을 하나 사는데 몇 달씩 기도해야 돼서 우리 아이가 자기는 그렇게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돈벌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생활로 그렇게 보장해주고 그리고 헌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믿음이 다 각기니까 그 아이가 그 어려서 그게 참 힘들었다는 거 이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애들에게 이거 원하는 거를 다 사줄 수가 없을 때 저에게 가져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채워주시니까. 너의 갖고 싶은 건 나의 갖고 싶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때마저 다 주실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근심하지 말자지요.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근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기를 주셨는데 이거를 주머니로 무게로 재서 우리를 보고 지구 다니라고 안 하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도 우리가 갖고 다니면 짐이 됩니다. 근데 가는 곳곳에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온지 1년이 됩니다. 이 집에서 있은 지 1년 되지만 작년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이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저기 헌 것들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면 이거 싸요. 이게 필요하죠. 이게 쌉니다. 이거 가지 하세요. 이거 절 보고 자꾸 뭐를 사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거는 많죠. 한 사람 사는데도 필요한 건 살림살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물건도 날라올 거예요. 다 모일 거예요. 모였죠.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적적으로 모인 거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예배 드릴 지체들을 주신 거죠. 매일 지체들을 발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어느 땐가부터는 우리가 훌륭해지고 뭔가 유능해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가 된 거예요. 나무가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는 내가 못 사니까 하고서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다가 조금 컸더니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나무 안 해요. 커도 아무리 커도 결국은 대지가 붙들어줘야 되고 해가 떠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순리를 따라서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리우심대로 살겠다고 그들은 자리지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살리우시는 대로 그냥 자리 지킴 하나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나타나요. 왜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니까 지으신 분은 살리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창고에다가 쌓아놓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시지 않느냐. 그것만 해요. 새싹 나, 저렇게 이렇게 번지게 해주죠. 열매 맺고 꽃 피고 다할 뿐만 아니라 새가 죽은 것 같아도 떨어진 것 같아도 거기에 멸종하지 않냐도록 계속 하나님의 번식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없던 사람이 있고 또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 그분 뜻대로 운행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것들은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있어요. 그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린 것이 돼요. 그러나 그분은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무슨 책을 읽고 뭐하고 내가 자꾸 지식으로 그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어떤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하는 거는 계속 살고 있답니다. 삶이라는 말과 생명이 같아요. 똑같이 라이프지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언행, 우리 그 심사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까지 다 합해서 삶이에요. 근데 우리 생명하면은 뭔가 그 하나의 그 엔진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돌아감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다 같이 삶인 거예요. 생명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상황. 그것이 아까 씨가 있으면 씨가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나무도 자라서 그 잎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전체가 삶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때도 나요. 어린이 때도 나요. 소녀, 소년 때도 나요. 장년 때도 나요. 노인이 돼도 똑같이 나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게 생명이 있어야 그러한 과정을 갈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일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그러한 스토리가 계속된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이 족한 이 삶, 방황하고 고민하고 짐지고 근심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은 정말 안 사는 게 훨씬 낫지요. 까마득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서 방황함 속에서 사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어가는 거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썩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가진 것 같고 된것 같아도 또 후패해지고 또 부서지고 또 상해지고 또 썩어지고 하는 걸 우린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기를 못해요. 이건 결국은 죽어서 썩어가는 거다. 썩어가는 거 끝까지 보지 않고 이거 썩어가는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밥이 썩으면 어떻게 해요? 곰팡이 슬기 시작했을 때 보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끝까지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생명에서 떠난 것은 다 그냥 썩을 수밖에 없다. 말라 비뚤어지고 그냥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면 우리 그냥 놓으면 되는 거거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눈 깜빡할 때그 바로 전에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새날이에요. 매일매일 새날 주신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새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기대하고 새롭게 사는 거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의 기대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들이 생기예요. 왜? 새롭게 사니까. 근데 우린 뭐라 그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는 그냥 제자리에다가 어딘가서 탁 끊어지면 그냥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려주셔서 나를 영원까지 이끌어주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원래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뜻을 갖고 지으셨어.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려주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주시냐? 아니에요.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넣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그냥 정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여기보다 조금 나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옮겨줬다는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 지금 딛고 사는 이땅 안에서 천국을 그냥 막연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주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지 우리를 땅에 그냥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벌써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대의 영광 받으시고 대접 받으시는 거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별볼일 없는 시골 청년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는 맨날 구유 안에 있는 조그만 깐난쟁이 어른네를 이렇게 해요. 그래도 성령으로 그가 누구신지를 안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도 잔다고 품에 안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경배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건 경배의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나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섬겨주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인내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보장해주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럼, 알면 어떻게, 그렇게 대접해야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여행 다니면서 전도 다니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난 전도하러 왔다.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면서 그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쭉 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어디까지 가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어요. 호산나 호산나고 그 사람 저기 예수님을 칭찬도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고 그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왜 쫓았냐? 떡을 얻으려고 아니면 기적기사를 보려고 아니면 내병 고치려고 다 자기들의 어떠한 유익을 구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같이 못 갑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확 변해요. 뭘로 변하냐?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참 생명,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서 살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립관계에서, 갈등관계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성령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 중에 오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실 때는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다른 형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어떠한 혈연 관계를 가지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그 세상에서 보면 가족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머니고 요셉이 아버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이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식구들이 들을 때는 큰일 났다예요. 예수님이 뭐 미쳤나 보다.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응? 그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 진리입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따질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은 그냥 그거는 그대로 진리예요. 그런데 그와 다른 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게 비진리다. 제가 이제 맏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저희 막내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쭉 살면서도 항상 저희 식구는 제 이제 여자동생 셋하고 할머니 둘을 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해서 저의 혈연관계가 저의 식구였어요. 근데 동생들이 각각 결혼을 하고 따로 가정을 갖다 보니까 각기가 가정이 되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조카가 되고 뭐 제부가 되고 여러 가지 촌수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내 가족 하려면은 남편과 그 아이들 이렇게 핵가족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또 아이를 넷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아이들을 낳으니까 내가 그 아들 집에 가가지고요. 식구인 것 같기도 하고 식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족 관계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왔다면 우린 다 식구예요. 인류가 모두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그 속에서 자기 가족을 따지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가족을 따지면 가족 관계는 깨집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 부부. 결혼 같아도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 결혼이라는 거를 관계를 깨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게 만든 것이지. 부모를 떠나려는 게 부모하고 관계를 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겠어요? 부모 자식된 관계가 깨지겠어요? 형제된 관계가 깨지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가요. 멀어져 가요. 그리고 나 중심에 새로운 관계들을 자꾸 만들므로써 우리는 모든 게 분열돼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모친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그 관계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관계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시작돼요.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지만 지켜 행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밖에 못해요. 사람이 서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우리 가족이다. 아무리 서로 얘기를 해도요, 마음속에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에 처음을 시작하실 때 사도들을 통해서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를 했냐? 물건을 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같이 쓰게 돼요. 그리고 각각 집이 있었지만 매일 모여서 같이 떡을 뗐습니다. 요새는요, 한 식구도 만나기가 어렵지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이 밥상 둘러앉기가 어려워요. 애는 애대로의 리듬이 다르고, 어른은 어른대로 다르고요. 정말 한 밥상에 같이 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식구라는 거는 같이 밥 먹어서 식구인데.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둘러서 같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대청에 다들 앉아서 같이 먹고, 그렇게 같이 자랐어요.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따로따로 밥 먹고, 따로따로 자고, 따로따로 방 쓰고, 따로따로 생활을 하니까 도대체가 지금 같이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하고 같이 쭉잘수 있으면 결혼을 할 텐데. 누구랑 같이 방 쓰는 게 싫어서.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제일 먼저 익숙해야 될게 잠버릇이라 그러더라고요. 코 걸거나 뭐 뒤척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만나서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실제로 먹고 자고를 같이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새는 형제들도 적게 무남동녀 외딸들 외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이 공용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그거를 못한다는 것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가족은 대식구입니다. 핵가족이 되면은 핵가족이 점점 뭐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들을 보니까 노숙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노숙자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가족이 없냐? 아니요. 자기가 가족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숙자도 어디선가는 자고 어디선가는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조금만 그 방이라도 얻어주면은 그 답답해서 못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은 노숙자들끼리 또 같이 만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싫어서 또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커다란 번쩍거리는 아파트나 큰 집에 살아도 각 방에서 각기 노숙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돼서 살아라. 한 말, 한 뜻, 한 생각을 갖고 너희들이 더불어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에 서로를 갖지 않고, 하나 돼서 살아라. 정말 평강의 띠로 성령께서 띠띠우신 그거를 힘껏 지키라 그랬는데, 성령이 띠띠우셨지 우리끼리 띠띠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좋은 사람, 말 통하는 사람, 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도 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형제도 택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게, 하나님이 택했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니까 그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야 거기서 화목하지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배치와 나의 그 지금 옆에 이어준 사람들을 내가 싫고 좋고를 하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난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난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게 이끄는 자는 내가 뭐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내주면 다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기도하는 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이 안에서 문고리를 잡지 말아요.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자는 누구든지 그냥 받으라 해요. 내 손님이니까 내 집에 온 내가 이끈 사람이니까 받으라 해요. 그 대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겠다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답을 갖고 왜 인도하셨는지 그 답을 갖고 이끄신 분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인도하신 분은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 인도하신 자에게 뭐예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왜? 인도하시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를 시중 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에 청지기지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청지기의 삶은 주인의 손님이라 그럴까? 주인이 이끄는 자에 대해서 무조건 네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맘대로 자리를 비거나 내가 맘대로 이 사람 끌어들이고 저 사람 끌어들이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거를 내 걸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내 집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만 오게 하소서. 나머지 거 막아주소서. 왜? 사탄도 틈타기 때문에 막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보통 사람이 힘이 열이라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 갖고 온전히 주님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것만 하길 원합니다. 남은 열 갖고 아홉이 헛돼도 하나만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 갖고 전부잖아요. 그 하나도 또 분산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사랑의 줄, 그 사람의 줄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그 친정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보면, 엄마, 아버지, 그리고 저 형제들 그 옆에 있는 모든 이렇게 식구들 나가다 보면은 우리 가족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다들 사역하고 있고 다들 주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가족의 구원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님 가정은 특별히 축복하셔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지체의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린 빚진 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 가운데서 그 뭐라 그럴까 그 혈연 가족 관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뭐예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우리가 식구가 되고, 우리가 형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 엄마다, 내가 이렇게 자식처럼 끼고, 식구처럼 끼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들이고, 그냥 평신도고 상관없이 대개 가족들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거는 뭐예요?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거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러한 친정 가정 이전에 저는 남편이 저와 친정을 이용하려고 접근해서 결혼했어요. 속아서 결혼했고 그걸 한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조총련에서 그 스파이를 여기 와서 방송국 집인 저희 부모님들을 이용하려고 한걸 통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결국 이민을 가야 됐고 그 모든 것으로 저희 가정은 뿌리를 옮기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살 길이 다 막막해진 거예요. 저는 저로 인해서 저희 친정을 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망하게 한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연약하고 또 아이 넷을 데리고 미국 가서 그 부모님들에게 얹혀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분인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부모는 부모 욕심으로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요, 애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를 절대로 나쁘게 안 하시고 악하게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한국아이라고 놀림받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 아이가 결국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겪은 것이 참 큽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또 말씀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 미국으로 가야만 됐어요. 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은 태풍 같았고 나로선 도저히 저항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 나쁘게 하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모든 상황이잖아요. 내가 싫지요. 내가 힘들지요. 내가 어렵지요. 나로선 이해도 안 되는 거 천지예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인도하신 속에 있는 가장 큰게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려면 사람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뭐 집안이 잘 되려도 그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각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표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그 자리라는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선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악한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상처 많게 자란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그또 굉장히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그렇게 해서 자란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과 만나게 해주세요를 기도해 왔는데, 그걸 안 믿겠어요. 제가 아들은 아들에게대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셨으면, 그건 우리를 믿어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 보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하심은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심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며느리가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자기 소명이 그 상한 사람, 아픈 사람, 장애가 됐다는 거는 장애라는 건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고쳐주시지 않는 그 장애 아니에요. 잠깐 감기든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장애는 그냥 장애를 갖고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걸 장애라고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꺼리가 되는 것뿐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된 자가 다른 사람이 볼땐 장애지만 예수님이 볼땐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가 그대로 맹인이면서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남이 못 보는 걸볼 수도 있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제가 육체가 쭉 약했고, 정말 그 태풍의 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와서, 저는 하나님의 품과 열린 하늘밖에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 건 몰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 세상 걸다 알아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안 되는 거는 누림이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 나의 연약함도 나의 고통받았던 것도 나의 아픔도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게 유익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의 지금 지체가 되었고 식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아무 일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하겠습니다 하고 행할 수 있는 게 성령인 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면, 육으로 행하면 거기에는 다 깨짐이 있어요. 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시작하신 초대 교회로부터 오는 교회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깨지고 다치고 뭐 망가지고 분열되고 뭐 그런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때부터 계속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를 보나 후패해가는 나의 육의 모습을 보느냐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서 내가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내 뜻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만남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 서로 용서하게 하셨어. 서로 섬기게 하셨어. 서로 이해되게 하셨어. 서로 인내하게 하셨어. 이 일은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일은 다안 이루어져도 돼요. 다 깨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면 그거는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세상 일다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게 지금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려지는 거라고요. 요방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거는 우리 안에 착한 그분이 계셔서지요. 뿐만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착한 일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는 거라고. 그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아세요? 내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계 속에서 합니다. 어떤 인도하심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만난 만남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유익으로 있어서 그게 깨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혈연 관계까지라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뜻이 안 맞고 뭐가 계산이 안 맞고 유익이 안 되면은 에이 웬수야 하고서는 맨날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서로 없어서 못 산다 하지만 싫어지면은 웬수야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너의 남편을 하나의 장애인으로 보라. 왜 장애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그대로 섬겨주고, 그대로 귀히 여기고, 그대로 뭐예요? 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그가 편하게, 그가 낫기를 원하는, 그렇게 섬겨라. 그래야 우리가 누구도 섬길 수 있지. 사랑하는 것도, 신앙도 다 이게 매일의 삶의 연습이 쌓여져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걸음마가, 익숙해서 걸음마가 되듯이. 그래, 우리의 그 성실하고 충실하고 그 신앙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순간순간에 계속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막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했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의 인애가, 너희들의 성실이, 너희들의 사랑이, 너희들의 그 고백이 아침 이슬 같으니 내가 어찌 해주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꾹꾹 참아서 구원을 이루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오늘도 소망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끌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수 없다. 우린 지금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지 아무도 그냥 온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만났다예요. 세상에서는 내 입맛에 맞고 내 계산에 맞아야 좋은 만남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만남이 좋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이방인들을 써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그들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전쟁을 겪고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지요. 하나님은 고통당하게 하시고자 한게 아니라 그들을 결국 하나님한테 인도하시고자 그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가서도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선으로 바꿔주고 계셔요. 내 입맛에 맞는 거 고르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택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을 좇으세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 못할 사람? 아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그런 난데, 아니요. 누군가가 날 사랑해줘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도 할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하고 자유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나요? 가난이 갈라나요? 환난이 갈라나요? 사람이 뺏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무엇도 뺏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가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우리의 이 새로운 가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아버지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지금 보면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계속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가세요. 만약 교회가 세상 회사 같았으면, 나라 같았으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죄를 죄로 가르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이 가족이야, 너희들이 지체야, 너희들이 내가 이어준 정말 너희들이 지금 한 몸이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끊임없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갈라졌던 것이, 틈이 생겼던 것이 자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먼것 아닙니다. 이웃을, 형제를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우리 옆에예요. 우리하고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하라는 말이 있나? 왜 힘껏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이 있나?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이것만은 못 받아들이겠어. 나저 사람의 저런 면만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 우리가 나를 고집하고 나의 말,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할 그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한 곱이 남겼나 보다 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버리고 주님 마음으로 살면요. 그 사람들은 주님 마음 안에서는 아까 장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다 씻었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줬고, 예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덮어졌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죄보다 더큰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고, 그것은 옛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큽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받은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새 가치관을 갖는 중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도 믿기가 어렵지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너의 모친이요, 너의 형제요, 너의 자매라는 이 아주 간단한 가족관계.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인정하며 살기가, 적용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맨날 내 나라, 네 나라, 너희 집, 내집 따져요.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가족을 갈 것이며, 어느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갈 것이며, 정말 우리로선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실수 없이 이제껏 해오셨고,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막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들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포기 안 하신 것처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실 거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봄으로써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요? 온전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포기 안 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가 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하나하나 생명체지만 연합해서 몸을 이룹니다. 이 연합하는 이 관계, 이것이 한 몸이고 한 식구예요. 오늘도 내게 정말 식구 주신 하나님, 새 식구, 영원한 식구를 주시고, 영원히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고아로 두지 않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식구를 갖게 된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세요. 식구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형제로. 우리나라 말이 요새는 남편 보고도 오빠라 그러고, 뭐, 아무 보거나 이모고, 아무 보거나, 뭐, 뭐가, 말이, 언어가 참 이상해졌어요. 근데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한 식구입니다. 식구를 식구로 여기고 식구로 사랑하고 식구로 대접하고 그리고 식구로서 서로 품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급한 것.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것, 나의 지체라는 것, 그것이 우리 말씀에서 매일매일 지켜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가족을 늘 가족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그뜻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하나됨을 주 안에서 힘껏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